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 활동을 장기간 금지하는 결정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어젯밤 연설에서 핵 규제가 10년 혹은 12년간 유지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제감시단의 군 시설 사찰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의 포괄적인 핵합의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하메네이는 합의서의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당사국들은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10년간 이란 핵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폭로 매체 위키리크스는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과 함께 미국이 니콜라 사르코지와 자크 시락에 이어 현 프랑수아 올랑드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대통령들의 전화 통화를 감청했다는 내용의 비밀문서를 폭로했습니다. 스테판 르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동맹국들 사이의 감청은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함께 테러에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제인 하틀리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해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미국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감청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가주도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이콥 노 미 재무장관은 미중 전략경제대화 이틀째인 어제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미국은 중국 정부가 개입한 사이버 절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의 발언은 최근 미 연방 공무원 신상 자료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미 연방 인사관리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해외 인질범들에게 잡혀있는 가족의 석방을 위해 협상하거나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일부 인질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미국인 인질 사태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방침에는 인질로 붙잡힌 가족이 테러범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현행 인질 정책은 정부나 개인이 테러 조직에 돈이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몸값 지불은 여전히 금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미국의 핵심 외교안보정책인 아시아중시 정책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40개국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62%가 ISIL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한 반면 반대는 2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확대 결정에 대해서도 51%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반대하는 34%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밖에 미국 선호도에 대한 조사 대상 국가들의 중간값은 69%로 집계돼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동부 볼티모어에서 지난 4월 구금 도중 숨진 흑인 남성 프레디 그레이의 사망 원인은 경찰에 의해 연행될 때 입은 부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레이는 당시 부상을 입은 뒤 일주일 만에 숨졌으며 이로 인해 볼티모어시에서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에 연행될 당시 그레이의 손과 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지만 안전벨트는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경찰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만큼 그의 죽음은 살인이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통일부 장관이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도 주시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말했습니다.
And in the UN Security Council, the situation in the DPRK.
미국 상원의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국무부 수권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가뭄 피해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 대화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북 당국 간 대화가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가뭄과 관련해 북한이 어렵다면 한국 정부가 지원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취임 100일째인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가뭄 피해 지원에서부터 남북이 만나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러나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제의할 계획은 없다며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최근 북한 가뭄 피해 평가와 식량 생산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북한 지역에 다음 달 초까지 강수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20%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기상청 관계자는 북한 곡창지대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강수량이 평년 대비 50% 안팎에 불과하다며 장마가 시작되더라도 북한의 곡창지대에는 강수량이 적어 가뭄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이와 함께 남북 대화의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한국 정부는 남북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으며 지금은 북한이 워낙 소극적인 상황인 만큼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기 위한 방법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5일 남북 당국 간 대화의 조건부로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북한이 오랜만에 대화를 이해했지만 여전히 전제 조건이 많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이 최근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좋은 만남의 계기가 이뤄지지 않아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지 않고 한국 정부도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8.15 남북 공동행사의 경우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민간 차원에서라도 성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하고 싶은 남북 공동행사도 있고 민간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며 비록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 국민 4명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외교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이 한국 국민 2명에게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한 데 대해 먼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가족과 변호인 접견부터 허용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두 사람의 신변 문제와 관련해 외교의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국제사회가 핵 문제를 넘어 북한의 인권 문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방한 중인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오랫동안 간과했던 국제사회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펴낸 보고서에 충격을 받고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24일 연세대에서 인권세계에서의 한국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에서 북한 주민들이 물자 부족에 따른 고통은 물론 반역자로 낙인 찍혀 처형되고 노예 생활과 고문, 강제 이주 등 박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인권 실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유엔 회원국들은 전례 없이 확고한 목소리로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등 이웃 국가 국민들을 납치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n the Security Council, the situation in the DPRK.
자이드 최고 대표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를 넘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면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또 북한 인권 문제 해법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책임 규명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한 스스로 변화하도록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북한을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을 원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늘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3일 서울에서 문을 연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는 북한 인권 침해를 감시,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과 교류의 다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so it's our hope that we can access those centers which were
자이드 최고 대표는 COI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된 고위 인사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유엔의 접근을 허용하기를 바란다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자이드 최고 대표는 연세대 연설에 앞서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가 서울에서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방문해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면담했습니다.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자이드 최고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할머니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엔도 할머니들의 요구를 담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면담 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징하는 노란색 나비 모양의 메시지 카드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할머니들의 용기와 활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연 것을 축하하며 한국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We're pleased that the new office will continue the excellent documentation work initiated by the UN Commissioner of Inquiry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These efforts will lay the groundwork.
커비 대변인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시작한 훌륭한 자료 기록 작업을 북한인권사무소가 이어가게 돼 기쁘다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 북한에서 잔혹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는 COI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인권사무소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ve seen the threatening comments made by North Korean officials regarding this. This field office that's being stood up, and obviously,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 발언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런 발언은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반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인권 사무소를 방해하려는 것은 누구의 이익에도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3일 북한인권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현장 조직인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앞으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책임 규명을 위해 침해 실태를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에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도 맡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유명 패션 전문 월간지에 탈북자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미국 신문이나 시사잡지에 탈북자들이 소개된 적은 많았지만 패션 전문지에 탈북자 이야기가 실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이현서 씨가 미국의 패션 전문 월간지 글래머에 소개됐습니다. 미국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 가운데 하나인 이 잡지는 최신 호인 7월호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씨의 탈북 과정과 이후의 활동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씨는 잡지에 7살 때 처음으로 공개 처형 장면을 목격했다며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잡지는 이 씨가 17살 때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갔다며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직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심하면 처형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중국에서도 신분이 노출될 경우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잡지는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어머니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전한 뒤 5년 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2008년에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탈북 때문에 어머니와 동생이 외딴 산골마을로 끌려가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 씨는 가족들에게 연락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 근처로 나오라고 한 뒤 직접 그곳으로 달려가 가족들을 구출했다고 잡지는 전했습니다. 이 씨가 가족들과 다시 만난 것은 12년 만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씨는 북한의 끔찍한 상황을 세상에 알리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잡지는 밝혔습니다. 이 씨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다른 쪽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야 할 의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끔찍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침묵할 순 없다며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강연 무대인 테드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고발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When I was young, I thought my country was the best on the planet. And I grew up singing a song called Nothing to Envy.
이 동영상은 현재 테드 웹사이트에서 조회수가 410만 건을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유엔 안보리에서 아리아 포뮬러 방식으로 열린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회의에서 증언했고 노르웨이에서 열린 국제인권행사 오슬로 자유포럼의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 씨는 다음 달 초 자신의 경험을 담은 영문수기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를 출간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국무부 숙권법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최근 상원에 발의된 2016 국무부 숙권 대사관 안보법은 대북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고 국제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있으며 자국민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북한의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세계 곳곳에 북한 금융자산을 겨냥하고 인권 침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을 지정하며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6자회담을 비롯해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공동선언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고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확산 활동 중단 의지를 보이며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은 미 국가정보국이 2015 세계위협평가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소개하며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과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 등 도발 행위를 열거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점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에서 10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민간단체들의 조사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법안은 이 밖에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 내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에 대한 미중 간 협의의 진전 상황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미국과 일본 정부가 계속 협력할 것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한동맹이 동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사이버,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탄도미사일 기동력 개선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통일 구상인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지지도 확인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의원실은 23일 VOA에 2016 국무부 수권, 대사관 안보법이 국무부의 핵심 활동에 대한 다양한 개혁안을 제안하는 한편 해외 미국 공관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통해 국무부에 대한 감독 기능을 다시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커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부 수권 법안이 마지막으로 발효된 것은 13년 전이고 상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수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5년 만의 일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웨덴 정부가 아일랜드 비정부기구의 대북사업에 미화 3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식수와 위생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는 23일 공개한 대북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서 스웨덴 정부가 인도주의 구호단체인 컨선 월드와이드의 대북사업에 미화 3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지원을 결정했으며 지원금은 컨선 월드와이드가 북한에서 진행 중인 식수 위생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이 단체의 대북 사업에 450만 크로나, 미화 68만 달러를 각각 지원했었습니다. 컨선 월드와이드는 그동안 황해북도 금천군과 신계군에 양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또 신계군에 오물처리시설과 화장실을 건설해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올해 대북구호사업에 2,650만 크로나, 미화 321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올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국제적십자사 IFRC와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세이브 더 칠드런, 프리미어전스, 컨선 월드와이드 등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6.25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서 남북한 군사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남북한 군사력 수준이 어떠했고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육군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6.25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은 곡사포 552문과 대전사포 550문, 박격포 1728문, 장갑차 54대, 전차 242대, 전투기와 전폭기 226대 등을 보유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T-34 전차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이는 구소련이 독일군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의 무기로 꼽혔습니다. 또 북한군의 전체 병력은 20만 1,050명이었으며 구소련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찰기와 전투기, 항공기 등 300여 대를 제공받았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곡사포 91문과 37mm 대전사포 140문, 박격포 960문, 장갑차 27대, 경비함 36척 등을 보유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군의 전체 병력 또한 10만 3,827명으로 북한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1949년 주한미 군사고문단이 한국 육군은 애국심 하나만 빼면 1775년 독립전쟁 당시 미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그 당시 1950년대의 병력수라든가 장비 숫자 측면에서 봤을 때 장비력 측면에서 전차 또는 뭐 야포 이런 공격형 전력이 북한이 상당히 우세했고 뭐 병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2배 이상 수준이었지만 우리보다 상당히 우세한 측면이 있었죠.
6.25 전쟁 이후 한국군은 무기 확충에 적극 나섰지만 2014 국방 백서를 보면 외형적으로는 아직도 북한군을 앞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군의 전차는 2,400여 대로 북한군 4,300여 대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지대지 유도무기도 한국은 60여 기에 그쳤지만 북한은 1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잠수함과 잠수정 역시 한국은 10여 척, 북한은 70여 척입니다. 전투 임무기도 한국이 400여 대인데 비해 북한은 820여 대로 두 배를 넘습니다. 병력 또한 한국은 63만여 명, 북한은 120만여 명으로 북한군 병력이 한국군의 두 배에 이릅니다. 올 초 미국의 한 민간 군사연구소는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2대 11로 한국군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단순 숫자 비교는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지난 2월 26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T-34는 잘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나온 전차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전투력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런 아주 오래된 무기체계들을 갖고 있는 걸 다 개수를 세워가지고 비교해서 한다는 것은 전투력 비교에 큰 의미가 없다.
관건은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비대칭 전력입니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의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난관이 바로 사출 실험, 즉 그 콜드 런칭. 물을 미사일이 빡차고 나와가지고 점화대로 되느냐 이건데 동영상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점화가 된 것 같고.
한편 한국군은 사거리 300km의 현무 2A와 사거리 500km의 현무 2B, 그리고 사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 현무 3를 실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만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한국군의 전력이 앞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핵무기를 재놓고 재래식 무기 간에 우위를 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남쪽이 우위를 점했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이 전투력 지수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북한군과 한국 간에 질적인 수치는 우리가 훨씬 더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한국엔 F-16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패트리엇 미사일과 다연장 로켓 등 주한미군의 최첨단 군사 무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2020년대 초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와 킬체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탈북 여성들이나 결혼 이민 여성들은 문화나 언어 차이로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의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요. 서울의 한 구청이 이런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무래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도 가급적이면 이거를 어떻게 발전하는 방법.
서울 금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탈북 다문화 여성을 위한 1등맘 클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등맘 클럽은 문화와 언어 차이로 한국에서의 임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탈북 다문화 여성들을 위해 올바른 임신, 출산 관련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마련된 교육인데요. 6월 2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열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금천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정영혜 씨에게 들어보시죠.
탈북 여성이나 결혼 이주 여성이 이제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이제 문제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한국에서 가족이나 이제 의료진에게 좀 수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실제 이제 보건복지부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제 결혼 이민 여성들이 임신이나 출산에 대한 교육 이제 기회가 너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금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교육들을 좀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1등만 클럽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교육의 강사는 금천구 관내 한 산부인과의 원장인데요. 이 병원의 김희연 원장은 병원에 찾아오는 탈북 다문화 여성들이 언어나 문화 차이로 고충을 겪는 것을 보고 그런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강의에 나서게 됐습니다.
탈북하신 어머님들, 그 젊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병원에까지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다문화 센터 쪽에서 이렇게 그 안내를 해주거나 했을 때는 병원 위치라도 알고 병원을 와야 되는 걸 아는데 실제로는 이제 병원 이용 자체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임신하면 신랑들이 한국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긴 하는데 그 병원에 오기도 힘들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문제는 언어 문제.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요즘에는 엄마들이 이런 다문화 센터도 있고 엄마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서 보면은 다른 엄마들을 조금 말 좀 하시는 엄마들을 소개로 같이 데리고 와서 이제 통역을 해주거나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통역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엄마들 자체가 한국 엄마들하고 섞이질 않기 때문에 왜 그 자기네들 엄마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 식으로 지금도 보면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한 작은 군대부터 자꾸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한국말 지원 사업도 하고 병원 이런 것도 한 거 이 사람들이 여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심하게 싸운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차가 갑자기 교통사고 같이 예를 들면 차가 갑자기 뭐 큰 소리를 내면서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놀래거나 했을 때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임신하는 순간부터 마음가짐을
임산부 영양교육과 태교에 관한 내용이 줄을 이뤘는데요. 임신이나 출산에 대해 잘 몰랐던 주부들도 건강을 잘 관리해 건강한 아이를 임신 출산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주부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이 잔뜩 뜻을 좀 알아야 했어요. 가르치면 그럼 나중에 아기 나면 그럼 알아서 그럼 아기 자나.
저는 최효정 베트남에서 왔어요. 지금 진영? 네. 그거 로포? 제가 지금 로포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언제 검사 받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몰라서 아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2년 한번 검사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알았어요.
의료 장비도 잘 갖춰져 있고 진료 수준도 높은 한국이지만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병원에 가기가 많이 꺼려졌다는 주부들. 이런 교육을 통해 조금은 병원을 이용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인식하기 갑자기 무서워요. 병원 애기 났어요. 많이 좋아요. 그 의사 좋아요.
그게 좀 조금 불편해요. 그럼 한국만 자문하니까. 하지만 한국 선생님 잘 얘기해주고 그럼 괜찮아요.
한국만 잘 몰라서 네 근데 가서 그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몰라서 근데 못 가요. 요즘 저기 다문화 가정 도와줘 언니 있어요. 그 언니 많이 도와주셔서요.
교육은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진행되는데요. 첫날 임산부 영양교육과 태교 교육에 이어 임신 주수별 필수검사, 분만교육, 신생아 돌보기, 영유아 예방접종, 아기들을 위한 마사지 등 임신 출산 양육 관련 및 일반적 여성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현 원장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4개월 정도 코스로 그러니까 임산부 영양관리라든지 아니면 임산부 주수별 검사 그다음에 저기 부인과 뭐 검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요. 나중에 그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이제 그 협연하는 업체분들하고 해서 가족 사진 찍기? 네, 그것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엄마들 가족 사진 찍어서 그거를 출력을 한 다음에 그 각각 본국에 저기 보내드리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협약 맺고선 이제 도움 드리는 걸로 했죠.
한편 김희연 원장이 병원에서는 차상위 계층 탈북 여성이나 결혼 이민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과의 비급여 진료비 20%와 부인과 비급여 진료비 10%의 감면 혜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금천구 다문화와 가족 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탈북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탈북 여성이나 결혼 이민 여성은 남편과 시댁 식구의 문화적, 사회적 지식에 따라 임신 출산에 수동적인 입장이었지만 이제 스스로가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는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요. 그 과정에 1등맘 클럽과 같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미국 정부기관이 프랑스 전 현직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프랑스 정부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고위급 전략경제대화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요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할 경우에 민간 핵기술을 제공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미국의 프랑스 대통령 감청 의혹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감청 의혹을 제기한 건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온과 프랑스 탐사보도 웹사이트 메디아파그라는 곳입니다. 이들은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를 인용해서요. 미 국가안보국이 프랑스의 전현직 대통령을 감청해왔다고 전했는데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프랑스 정부는 감청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프랑스 정부는 감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프랑스 정부도요, 실제로 감청이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청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입장을 밝힌 것인데요. 프랑스 엘리제궁은 오늘 성명에서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감청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안보 보좌관들과 회의를 갖고 감청 의혹에 대해 논의했고요. 또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인 하틀리 주 프랑스 미국 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프랑스의 전현직 대통령들을 감청했다면 언제부터 했다는 건가요?
위키리크스의 주장에 따르면요, 미국 국가안보국은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프랑스 대통령들의 휴대전화를 감청했다는 건데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과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대통령, 그리고 이 프랑스와 올랑드 현 대통령의 임기가 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과거에 감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요, 이번 보도가 나온 후에 국가안보국이 올랑드 대통령의 통신 내용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죠. 한편 닉 프라이스 국가안보국 대변인은 구체적인 국가안보 목적이 없는 한 외국에서의 첩보 감시는 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일반인이나 정상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밝혔고요.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프랑스는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동맹국이라면서 모든 국제적인 우려에 관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유럽 동맹국 정상을 감청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몇 년 전에 독일 총리를 감청했다는 주장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큰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지난 2013년에 역시 위키리크스가 미국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개인 전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독일도 강하게 경고를 하면서 미국 정부의 해명과 감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고요. 당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독일 고위 관리들의 회의까지 여러 차례 열렸죠. 당시에도 백악관의 공개적인 반응은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는데요. 백악관은 메르켈 총리를 감청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경제 대화가 열리고 있죠.
네, 어제 워싱턴에서 이틀째 대화가 열렸고요. 오늘 이제 사흘째 마지막 날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양측은 어제 회의에서 사이버 해킹, 또 해상 영유권 문제 같은 이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립을 했지만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는 또 이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대화 내용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물론 뭐 대립하는 현안들이 있지만 양측 모두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어제 장관급 회의에 앞서서 연설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겠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미중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면서 대화가 성과를 내는 것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중국도 두 나라 사이 신뢰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중국 대표로 참석한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요. 전략적 소통과 상호 신뢰 구축, 민감한 문제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략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사이버 해킹 또 해상 영유권 문제가 가장 큰 관심을 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오갔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두 나라가 계속 대립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화에서는요, 양측이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갈등이 줄어들 조짐도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우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은 국제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상거래를 위한 국제 해로가 개방되도록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또 오늘날 상업물자의 80%가 해상으로 운반된다면서 국제 해로를 개방하고 보호하는 것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약간 이제 둘러서 말을 했지만 사실 미국은 최근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 도소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시설을 건설하자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는데요. 또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 군용기와 군함을 계속 해상 해역에 보내겠다고도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고 또 중국은 미국의 중단하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들이 곧 완공될 것이라면서 강행 의지를 보였었습니다.
네. 또 사이버 해킹 문제를 미국이 제기를 했습니까?
네, 이 사이버 해킹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더욱 분명하게 중국을 겨냥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상업 기밀 절취 행위에 대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분명한 기준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에 연방정부 공무원 최대 1,4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배후로 중국이 지목되면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중국 대표들은 미국의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 반박하거나 하지는 않으면서 대립이 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양제츠 국무위원은 이 사이버 해킹 문제와 관련해서요. 중국도 사이버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열린 자세로 관련 사안들을 적절히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또 왕량 경제 담당 부총리도요. 미국과 중국은 대결을 피해야 한다면서 일부 사안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대화가 항상 대결보다 우선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중국은 이번 대화를 앞두고 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해킹을 후원한다는 외부의 지적은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사이버 공격을 매번 받고 있다고 주장했었죠.
네,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현안도 있지만은 양측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분야들도 있지요. 특히 환경 분야 협력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미국 무부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튿날 대화에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환경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데 할애했다고 국무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은 지구상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들인데요. 어제 더해 대화에서도 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들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앞서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도요. 지구온난화 위한 공동의 대응을 약속했었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이렇게 이 환경 문제 외에도요. 에볼라 퇴치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또 재난 대응, 야생동물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생산적인 대화를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제 중국 대표단은 마지막 날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도 짧게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이란 핵 협상 소식입니다. 협상 시한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주요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민간 핵기술을 제공한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요.
네, 미국 AP통신이 입수했다면서 공개한 기밀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기밀 자료는 핵 협상에서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그래도 이제 합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기술 협력 분야를 들고 있고, 특히 이제 민간 핵 협력이라는 제목의 이 초안 문서가 이 첨부 문서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초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이 이란에 민간 핵 기술을 제공하는 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AP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 아라크 중수로 대신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미국 등은 앞서 이란이 이 아라크 중수로를 완공해서 가동하면 매년 여러 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으로 우려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수로를 대신에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 초안에는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를 플루토늄 확보가 어렵도록 설계 변경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를 위해서 국제적 협력을 구축하고요. 이란이 관련 계획을 여전히 주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한편 AP는 이런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란에 대한 민간 핵기술 제공 계획은 미 의회에서 핵협상에 대한 불만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의회는 이미 미국이 이란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핵협상에 대해서 다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제 국영방송 연설을 통해서요. 이란이 핵협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조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는 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란 군사시설 사치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핵협상 타결과 동시에 대이란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 이상 핵기술 연구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미국과 다른 일부 협상 참가국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타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먹구림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미국은요, 일단 이 IAEA 사찰과 관련해서요, 이란이 핵시설로 IAEA에 밝힌 시설 외에도요, 그동안의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폭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외부에서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또 제재 해제 문제도요. 미국은 협상 타결과 동시에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협상 타결 후에도 이란이 협상에서 약속한 의무들을 이행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하메네이의 입장과 다르죠. 하메네이는 이 제재 해제와 의무 이행은 연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핵 개발을 제한하는 기간도요, 하메네이는 지금 10년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국은 앞서 잠정 합의문을 미국 측에서 해석한 내용을 보면 뭐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게는 10년, 15년 이상 이제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 하메네이가 허용할 수 없겠다고 선을 그은 그 세 가지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죠.
네, 핵협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당사국들이 지난 4월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 말로 최종 합의 시한이 다가왔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죠. 이란과 협상 참가국들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막바지 협상을 재개했는데요. 한편 이란 정부 측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요,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서 마지막 시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도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과 나머지 이 주요 6개국 협상 당사국들은 협상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밝혀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상 기자였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비오의 음성 사수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1을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구름 많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개성은 구름 많이 끼다가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20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함흥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18도에서 23도입니다. 해산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6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선봉은 흐리겠습니다. 14도에서 18도입니다. 원산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18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고 오후에 먼 바다에서 조금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고 먼 바다에서 오후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활동을 장기간 금지하는 결정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밝혔습니다. 하메네이는 어젯밤 연설에서 핵규제가 10년 혹은 12년간 유지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국제감시단의 군시설 사찰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메네이의 이 같은 발언은 이란과 서방주요 6개국의 포괄적인 핵합의 시안이 이달 말로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한편 하메네이는 합의서의 서명이 이뤄지는 즉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당사국들은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10년간 이란 핵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은 지난 4월 초 최종 합의를 위한 기본틀에 합의했으며 오는 30일로 협상 마감 시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프랑스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넷 폭로 매체 위키리크스는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과 함께 미국이 니콜라 사르코지와 자크 시락에 이어 현 프랑스와 올랑드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대통령들의 전화 통화를 감청했다는 내용의 기밀 문서를 폭로했습니다. 스테판 르폴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동맹국들 사이의 감청은 용납될 수 없다며 특히 함께 테러에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한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제인 하틀리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를 소환해 해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미국 정부는 올랑드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감청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드 프라이스 미 국가안보국 대변인은 오바마 행정부는 구체적인 국가안보상 목적이 아닌 한 해외에서의 감시 활동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이콥 루 미 재무장관은 미중 경제 전략 경제 대화 이틀째인 어제 중국 고위 관리들에게 미국은 중국 정부가 개입한 사이버 절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 장관의 발언은 최근 미 연방 공무원 신상 자료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루 장관은 그러나 이달 초 해커들이 미국 전현직 공무원 수백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들에 접근했거나 유출한 것으로 발표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미 연방 인사관리처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헝가리 정부가 난민 수용 시설이 한계에 달해 난민 신청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어제 유럽 우방국들의 이 같은 난민 수용 일시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의 이 같은 조치는 유럽연합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다른 회원국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간 합의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은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반드시 난민 절차를 처음 진행한 국가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헝가리는 지난 1년간 아프리카와 중동의 폭력 사태를 피해 유입되는 난민들의 이민 관문인 그리스, 이탈리아와 함께 늘어나는 난민 신청자들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헝가리 당국은 지난주에도 불법 이민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인접국 세르비아와의 국경지대 175km 구간에 4m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해외 인질범들에게 잡혀있는 가족의 석방을 위해 협상하거나 몸값을 지불하는 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일부 인질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미국인 인질 사태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방침을 발표합니다. 새로운 방침은 지난 6개월간 검토돼 온 것으로 가족이 인질로 잡힌 미국인들에 대해 인질범들과의 협상을 금지한 정부 조치에 대한 비난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방침에는 인질로 붙잡힌 가족이 테러범들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현행 인질 정책은 정부나 개인이 테러 조직에 돈이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대체로 미국의 핵심 외교 안보 정책인 아시아 중시 정책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전 세계 40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2%가 ISIL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확대 결정에 대해서도 51%가 이를 지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미국 선호도에 대한 조사 대상국들은 69%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